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평양 방문에서 북한 측과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1박 2일간의 평양과 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가진 수행 기자단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 많은 진전을 이루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전과 수송 등 절차 실행을 둘러싼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도 어제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인 폐기를 확인하기 위해 검증단을 초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과 함께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과 외교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중국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끊임없이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고조시키고 타이완과 관련해 중국의 권리를 해치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상호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잘못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오 국무장관은 왕이 부장이 밝힌 사안들에 대해 양국 간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취한 조치들을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한 만큼 오늘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오늘 한국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 온난화 1.5도시 특별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는 210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할 때와 2도 상승할 때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1.5도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를 경우 2도 오를 때보다 해수면 상승은 10cm 낮아집니다. 또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특별보고서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이 채택될 당시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남미 브라질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브라질 선거 당국은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인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후보가 46%를 투표했고 좌파인 노동자당의 페르난두 아다지 후보가 2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지난달 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규모 7.5의 강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지방청은 오늘까지 집계된 공식 사망자 수가 1,9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달 28일 지진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주민들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면서 핵 사찰단이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we had a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as President Trump has said.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인에어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관련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올바른 시기에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내일 차차 흐려져 아침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가 1에서 2미터,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핵사찰단이 곧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장관은 8일 이번 평양 방문에서 북한 측과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중대한 진전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1박 2일간의 평양과 서울 방문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가진 수행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그 어느 정부가 했던 것보다도 많은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전과 수송 등 절차 실행을 둘러싼 관련 계획이 합의되는 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헤더노우트 국무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검증단을 초청하기로 했다며 이는 핵실험장이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됐다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또 미북 양측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시기에 대해 선택 범위를 좁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폼페오 장관은 8일 간담회에서 2차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을 수행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는 미북 정상이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항과 관련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의 첫 번째 물결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또 대화 상대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논의 중이라며 최종 매듭을 짓기 위해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최 부상에게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번째 북한 방문을 마치고 7일 서울에 도착한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폼페오 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수석에 따르면 폼페오 장관은 미북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이 실무 협상단을 구성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정상회담 일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비공개로 진행된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이번 북한 방문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Well, we had a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as President Trump has said there are many steps along the way.
북한에서 좋은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아직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많은 단계들이 있고 이번에 그 가운데 한 단계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을 또 하나의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모두를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이 남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한국으로 와서 결과를 공유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오찬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을 담은 짧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웃으면서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북한 대표단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을 마치고 오산 미군기지로 한국에 도착한 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과 함께 걷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한 평양 여행이 좋았다며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들을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별도의 트윗에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설명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친구들,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 악수하는 사진을 올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해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으로 답보 상태를 벗어나 본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도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 미국과 북한 모두 만족스러워하고 있죠?
예, 폼페이오 장관은 약 7시간의 당일치기 방북 일정 중에 5시간 30분을 김정은 위원장과 보냈습니다. 평양 체류 내내 김 위원장과 머리를 맞댄 건데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의 만남에 무게를 두고 시간과 성의를 다한 것이라는 게 한국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방북 결과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폼페이오 장관이 모두 만족해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미북 협상이 확실하게 제자리를 찾았고 2차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릴 전망입니다.
네, 지난 7월 3차 방북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네요.
3차 방북은 1박 2일 일정이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떠난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가 강도적 요구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미국 내에서는 대북협상의 효용성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었습니다.
네, 이번 방북에서 핵심 관심사는 2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였는데요. 아직 날짜와 장소를 확정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2차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에 관한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으로 미뤄볼 때 공식 발표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재 관심은 회담 장소가 평양이나 워싱턴이 될지 또 시기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11월 6일 이전이 될지 여부인데요. 양측이 비핵화 빅딜에 합의할 경우 제3국보다는 평양이나 워싱턴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정상회담 못지않은 관심사가 또 바로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일 텐데요.
맞습니다. 이 둘은 별개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쟁점입니다. 주목되는 건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 논의했다는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입니다. 네 가지 요소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을 말하는데요.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뿐 아니라 미국의 상응 조치도 균형 있게 논의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죠.
언론에 공개된 건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사찰단의 방북을 초청한 게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약속한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동창리 미사일 시설과 영변 핵시설에 폐기와 사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미국의 상응 조치는 어떤 것들이 논의됐을까요?
주요 관심사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 면담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해결과 미북 공동성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반드시 큰 전진이 이룩될 것이라는 의지와 확신을 표명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의 조치들이 앞으로 실무 협상에서 구체화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 사이에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에 비건 대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개했고, 비건 대표는 양측에서 각각 두 명이 배석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오찬도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 상당한 권한을 갖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미북 2차 정상회담과 미국과 남북한 정상의 종전선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드라마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북한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방북은 매번 미북 협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전기로 주목받아왔는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약 6개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방문한 총 20개국 가운데 북한과 일본은 각각 3차례로 가장 많습니다. 중앙정부국 국장 시절 이뤄진 방북까지 합치면 총 4차례로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첫 방북은 중앙정부국 국장 시절인 지난 3월 31일 이뤄졌습니다. 당시 미 국무장관 내정자였던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최고위급 미국 인사의 방북이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방북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정상회담을 결정했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양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미북 정상회담 관련 물밑 조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며 만남은 매우 순조로웠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첫 방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내 관리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며 폼페오 장관의 첫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참모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4월 말 상원 인준을 마치고 새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폼페오 장관은 5월 8일 다시 북한을 방문해 미북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당시 워싱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상기류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확정됐다면서도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는 데다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하는 외무성 논평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평양을 찾은 폼페오 장관은 당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 정상회담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폼페오 장관과의 두 번째 면담 이후 미북 정상회담에 관해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밝혔고 폼페오 장관은 충분한 합의를 이뤘다고 화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두 번째 방북과 미국인 억류 좌석방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두 번째 방북은 사실상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불과 보름 앞두고 회담 취소와 번복이 거듭되는 소동이 벌어지지만 우여곡절 끝에 예정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조야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채택된 미북 공동성명에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시한 등 핵심이 빠졌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때문에 폼페오 장관은 정상회담 후속 비핵화 협상을 통해 비핵화 이행 조치와 관련해 핵심 내용을 채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후속 비핵화 협상이 바로 시작되지 않고 북한 측 협상 카운터파트조차 발표되지 않자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비판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 북한은 여전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등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며 이런 비판과 의구심을 잠재워야 하는 폼페오 장관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의 3차 방북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자 비핵화 합의를 구체화하는 첫 고위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의 전망을 가늠할 중요한 전기로 주목됐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늦어진 7월 6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23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세 번째 방북에서 그렇다 할 만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당초 예상됐던 김 위원장과의 면담도 불발되며 빈손귀국이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의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생산적 회담이었다고 말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폼페오 장관이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왔다며 미국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에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미국 내 비판 여론은 더욱 심해지고 북핵 회의론도 증폭됐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 후속 협상은 두 달 넘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전격 발표됩니다. 폼페오 장관은 8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북한을 방문한다며 이번 방북에 동행할 스티븐 비건 포드 자동차 국제대정부 부문 부회장을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4차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전격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한 불만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 대중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중국이 이전처럼 비핵화 절차를 돕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면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는 증폭됐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후 지난달 26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폼페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회동이 이뤄진 뒤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다시 공식 발표됐습니다.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조율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에 관한 추가 진전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며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방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공식 초청으로 폼페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진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폼페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으로 답보 상태에 있던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계되어 오를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 해체는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올바른 시기에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웨인에어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또 최근 몇 달 동안 한반도 상황에 큰 진전이 있었으며 이루어진 합의를 지지한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웨인에어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유엔사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올바른 시기가 돼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Lastly, with the multiple calls for an end of war declaration, there will invariably be calls for the disbandment of UNC. And don't get me wrong, at some point that has to happen.
캐나다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사 부사령관을 맡은 에어 중장은 5일 워싱턴의 카네기 평화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유엔사 해체 얘기도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어 중장은 종전 선언은 평화 협정과는 매우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an end of war declaration is very different from a peace treaty and the requirement to continue to have a mechanism to formally de-escalate.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종전 선언에도 유엔사의 지위에는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실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 때까지 정전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최근 지난 여러 달 동안 북한의 도발이 없었고 미북과 남북한 간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엔사 역시 북한군과의 대화 채널을 다시 운영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진전으로 유엔사가 최근 약 5,700명의 사람들이 비무장지대를 이동하는 것을 승인하고 조율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UNC has approved, coordinated and monitored over 5,700 personnel.
또한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비무장지대를 통과한 400명을 제외한 수치라며 지난해의 경우 한 명도 승인을 받지 못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승인을 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남북계 교류 차원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곧 유엔사와 남북한군이 최근 협의 사안들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3자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And indeed, over the coming days, we should see trilateral meetings between UNC, the ROC military, and the DPA to discuss its implementation. So all this gives hope that the
그러면서도 유엔사는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어 부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이 사안의 핵심은 신뢰 구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안 좋은 기억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re is decades and decades of bad blood and experience, so that trust doesn't exist. And the real question is, how do you build that trust? How do you fill that depth?
에어 부사령관은 신뢰를 먼저 쌓는 게 중요한지 행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은 중간 지점을 어떻게 찾아낼지에 달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며 오판으로 인해 1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정상회담은 막을 내렸지만 전 세계로 생중계된 정상회담의 영상과 이미지는 계속 남아있는데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20시간 가까이 생방송되면서 북한 권력의 핵심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3차 남북정상회담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9월 18일 오전 10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리자 김정은 위원장은 악수 대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문 대통령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씨도 두 손을 마주잡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에 나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이때 두 정상이 두 손을 잡은 장면은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항 환영 행사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되고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평양공항의 환영 행사는 그런 어색함 대신 정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말했습니다.
과거 김정일 위원장 때는 마치 그 프레임, 틀이 이제 남조선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찾아와서 아련하는 그런 어떤 틀을 폼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북한 인민들에게 각인시켰는데 이번엔 정상국가의 지도자로서 깍듯이 맞이하고 그게 친절함을 가미함으로써
남북 정상이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18일 오후 평양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모두 발언입니다.
올해만 벌써 이렇게 차례가 이렇게 김정은 대통령을 만났는데 오늘날 유달리 이것도 어전에 내가 받았던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도 북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실제로 남북정상은 평양에서 진행된 2박 3일의 정상회담 내내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정상은 두 차례 공식 회담을 포함해 14개 일정 중 10개의 일정을 함께 했으며 문 대통령은 북한에 머문 총 54시간 중 17시간 5분을 김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하고 겸손한 화법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묵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직접 안내하며 외국과 비교하면 초라하다고 말했습니다.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국토랑이 초라하죠.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뭐 우리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현실을 인정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6월 한국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외부 세계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불합파 사람들이랑 자꾸 뭐라 말하면 왜 운분 생활하나?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 난 세상에 뭐 과거에 중국도 갔댔고 뭐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했는데 나보고 운동 생활하는데 그래서 김 대통령이 어색해서 이제 운동해서 해방됐다.
김정일 위원장은 17년 집권 기간 중 수십만 명이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 등 문제점을 인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 연설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후 자주 공개 연설을 하는 것은 물론 북한 사회의 문제점과 낙후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90년대 클링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키노네스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보다는 외향적인 성격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ut Kim Il-sung was very outgoing, very friendly, always.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과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성격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몇 가지 파격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저녁, 남북한 정상은 평양 능라도에 5일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경기장을 꽉 메운 평양 시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의 이 귀중한 또 한 걸음의 전진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노력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7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그러자 15만 평양 시민들도 문 대통령에게 12번의 열광적인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 것도 그의 과감한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도 2000년 정상회담에서 남한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김정일은 경호를 비롯한 신변 안전 문제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끝내 답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선히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안찬일 박사는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겠다고 한 것은 그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이 아마 2000년 6.15 공동선언에 서울 방문을 명문화하고도 못한 것은 본인의 뭐 결단이 안 선 것도 있겠지만 군부라든지 여러 반대 부딪혀서 못 왔을 텐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9.19 평양선언에 걸 아주 또
전 세계로 방송된 화면을 통해 평소 보기 힘든 북한 권력 핵심부의 한 단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일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백두산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새 역사를 써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북남의 관계의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예.
이어 남북정상은 케이블카, 즉 삭도를 타고 천지로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지물에 손을 담그자 북한의 실세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다가와 지도자를 치켜세웠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천지물을 보세찍어 통일의 역사를 쓰자 차가운 유명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백두산에 이런 날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오실 때만이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이 백두산의 주인이 오셨다고 그럽니다. 이거군요. 네.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은 민망한 듯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찬일 박사는 이는 개인 숭배 등 북한의 경직된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때 써먹던 그 레퍼토리인데 그걸 김영철 통전부자에 하니까 김정은이 그걸 듣다가 그냥 민망해서 슥 돌아서서 가버리더란 말이죠. 참 그것은 정말 북한에서 개인 숭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 과정도 보여주는 것 같고 역시 북한의 관료들은 아직 무리가 경직돼 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공항 영접에서 회담 배석까지 동분서주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18일 김여정은 순안공항에서 단상에 오른 문 대통령이 자리를 찾지 못하자 급히 올라가 위치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백화원 영빈관에서도 문 대통령 내외보다 먼저 도착해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노동당 본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도 김영철 통전부장과 함께 배석했습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과 다른 정책을 추구하는 지도자임을 보여줬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특징이 한반도 정세와 미북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최근까지 미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고위 관리는 현재 상황을 북한의 근본적인 전략에 변화가 있는지 시험해볼 기회가 생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은 오래 걸릴 문제라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약화됐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은퇴한 수잔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협상 절차와 진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과거와 비교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시험해볼 기회가 생겼다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eople have, you know, complained about how the process is going, how it's been undertaken, etc. But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5일 워싱턴의 카네기 평화재단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과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오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며 북한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고 현재는 미국의 다른 지도자가 들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very long process. We haven't talked to North Korea for now years. We're starting to talk to them again. We have a new leader.
미국과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 절차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이해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매우 초기 단계부터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이를 언급하게 되면 협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understand and know from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s that if you haven't mentioned something at the very beginning, you know, when you try
이어 현재 비핵화에 대한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우선적으로 논의될 사안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그러면서도 현재 미국이 북한에 사용할 지렛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결을 매우 잘 분열시킨다며 이런 사례를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이미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 do think that what the North Koreans are masters at is splitt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 mean, they have a very weak hand that they play, and they play it.
국제사회가 모두 단합한 대북 압박 캠페인을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냈지만 이미 약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관계도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구체적인 것을 내어주지는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협상의 틀을 만들 수 있는 지렛대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kind of leverage we have on our side and what kind of compelling leverage that you're going to end up needing in a negotiation. So, you know, for negotiators dream.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퇴임한 사사의 게니치로 전 주미 일본 대사입니다.
But what is worrying a bit to Tokyo is that all this political mood that we are getting into new phase.
전쟁이 끝났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말하지만 비핵화라는 핵심 사안을 다루지 않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일본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사의 전 대사는 또한 북한의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이른바 행동 대 행동은 과거에도 봐왔으나 실패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상응 조치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What is a measurement of equivalency of the step to be taken? I'm not quite sure about there is all this, you know, polity.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 측이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야만 자신들도 움직이겠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세대 교수와 국가안보 문제 담당 대사 등을 지낸 이정민 카네기 평화연구소 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도 정치적인 종전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how do we define real inter-Korean detente? And it is, will the borders be open? Will North Koreans be able to watch free TV?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한 간 긴장 완화가 이뤄지면 남북한 국경이 개방되고 북한인들이 TV를 자유롭게 보며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어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보다 북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으로 주춤했던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가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미국의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로 제재를 부과한 개인과 기관은 모두 236건입니다. 북한과 관련해 이뤄진 제재가 466건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이 넘는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 때 이뤄진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8차례 총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던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를 약 두 달 앞둔 상황에서 예년에 육박하는 112건의 독자 대북 제재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제재를 발표한 횟수는 올해 8차례로 이미 지난해와 같습니다. 북한과 대화가 한창이던 4월부터 7월 사이 대북 제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1월과 2월 각각 한 차례씩 제재 조치를 발표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제재 부과 횟수를 크게 늘렸다는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미북 정상회담 후 처음으로 대북 제재 명단을 추가한 8월 3일 이후 약 두 달 동안 총 6차례 제재를 단행해 기관 12곳과 개인 7명, 선박 6척을 제재했습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1월과 2월 총 두 차례 제재 조치로 각각 31건과 56건씩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접어들면서 볼 수 있는 큰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이 대거 제재됐다는 점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다리엔과 단둥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며 미국의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고 러시아와 타이완 국적자들도 같은 이유로 제재했었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니었지만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독자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적자와 기업이 이름을 올린 건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특정 분야에 맞춰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북한의 해상 활동에 대한 미국의 단속 의지가 독자 제재에 반영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11월 20척의 선박을 제재한 이후 추가로 42척의 선박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선박뿐 아니라 수십여 개의 운송회사들과 해외 항구에서 항만 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명단에 포함돼 해상 활동 분야에서 제재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이 독자 제재에 올린 선박들은 이후 유엔 안보리 논의를 거쳐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온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부나 노동당 핵심 간부를 제재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일 제재된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리성은 경제 상무 참사의 경우 현직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부 관리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 목록에는 여전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이 포함된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진행 중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 때까지는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3일 기자회견에서 변함없는 제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The core proposition, the thing which will give us the capacity to deliver denuclearization.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한 역량을 제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 당국자들이 말하는 제재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미국의 독자 제재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미국의 제재의 일부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풀면 다시 되살리기 어려운 안보리 제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VOA에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얻는 게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U.S. should seriously think about U.S. only unilateral sanctions, beginning to give up some of those.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명한 검증이 동반된 조치와 단계적 제재 완화를 짝짓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올해 5월 VOA와의 대담에서 최근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는 해제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But any of the sanctions that are imposed
especially pursuant to executive order.
최근 대북 제재는 미 의회가 2016년 2월 채택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이후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와 13810호에 따른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들 제재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이 두 건의 행정명령에 의해 부과된 제재가 완화되려면 북한이 특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출신 외국 유학생과 한국 청년 예술가들이 최근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걷는 행사에 참가해 통일의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철조망과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비무장지대 위로 남북한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6일 비무장지대에서 2km 떨어진 민통선 내 캠프 그리버스. 미군이 지난 2004년 한국에 반환한 뒤 경기도가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철조망과 막사들은 오랜 분단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6.25 한국전쟁 참전국 출신 유학생들과 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들, 일반인들이 모여 DMZ를 걸으며 보고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출신 유학생 에티나 라포 씨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비무장지대에 떨어뜨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I was just thinking about the reunific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Just like the hope. This is like the
남북한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 궁극적으로 통일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국인 참가자는 비무장지대 철조망에 지뢰 경고 대신 사랑을 뜻하는 하트를 그려넣었습니다.
우리가 철조망에 보면 지뢰라는 표시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빨간 표시로 피스와 평화와 하트,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과 기대의 마음으로 걸었을 때 이 길의 이음이 더 상징적이지 않나 싶고요. 이음이라는 것은 길의 이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이어져서 길이 이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걷다 종주 행사의 일부. 이 행사의 책임자인 김지선 한국관광공사 한반도관광센터 차장은 DMZ의 딱딱한 이미지가 활기찬 평화관광지대로 전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DMZ가 이제 약간 안보 관광에서 평화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 평화 관광을 이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DMZ를 접하고 있는 10개 지자체를 쭉 다 걷고 뭐 느끼고 뭐 관광 자원도 보고 뭐 저희 이제 음식도 체험하면서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딱딱하고 무거운 이미지였지만 이제 좀 활기차고 관광 자원도 가득 찬 그런 이미지를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활동도 많이 하고 예 관광 콘텐츠도 많이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 예술단은 이날 제3 땅굴에 들어가 북한 정권의 옛 도발 흔적을 보고 도라산 전망대로 이동해 4.27 판문점 회담 후 달라진 현장 분위기를 체험했습니다. 이영경 파주시 문화해설사는 참가자들에게 도라산 전망대의 상황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포토라인이 있었는데요. 방향 거기서만 찍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방향에 어느 각도에서도 사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가 서로 막 해서 여기가 시끌시끌했었는데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서 이렇게 대화도 다 들리기도 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평화가 멀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렇게 비무장지대를 걸으며 보고 느낀 것들을 인화해 그리거나 소망을 각자 도화지에 표현했습니다. 해외 한인 출신 대표로 참석한 한국계 우즈베키스탄인 유학생 이네사 김 씨는 희망을 의미하는 무지개를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을 통해 그렸습니다.
One rainbow is for South Korea, the second one is for North Korea, and one big one is like the whole hope. Yeah, unification.
왼쪽 눈의 무지개는 한국. 오른쪽 눈의 무지개는 북한, 둘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때 입가에서 희망이란 통일의 무지개가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홍익대에서 공부하는 터키 출신의 미술학도 악수 에미로안 씨는 남북한이 서로 포옹하려고 하는데 뒤쪽에서 다른 손이 붙잡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There is no problem between North and South, but you know, both sides kind of under control of other countries. You know,
강대국들의 이익 때문에 남북한의 교류와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필리핀 출신 유학생 마이클 펠 씨는 철로가 시원하게 남북한을 잇는 그림을 그리며 옆에 자유라고 썼습니다.
Freedom to move means we will be connected. Like we would be connected to each other from one place to the next. So, and I enjoy it. I enjoy it myself, and I hope.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없고 특히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현실을 반영해 남북한 모두가 자유롭게 오가고 서로 연결된 한반도를 철로에 담고 싶었다는 겁니다. 673일 동안 46개 나라를 여행하며 400여 장의 그림을 그린 청년 예술작가 김물길 씨는 이날 평화 그리기 시간을 진행하며 스스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영감이 떠오른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서울에 돌아가면 작업을 할 텐데 저는 지뢰도 사실 처음 봤고 철조망도 동네에 있는 뭐 학교에 있는 철조망은 봤지만 사실 여기에 와서 이런 철조망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도 만져본 것도 처음이어서 저한테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많이 왔고 또 그와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다움을 보고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30살의 이 청년 작가는 철조망과 DMZ의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철조망과 이 아름다운 자연의 그 대비가 약간 이 평화의 그 아슬아슬한 것 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까지의 수천 년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 철조망 같은 아픈 신발을 신고 있다가 그걸 벗고 우리가 봤던 그 반대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꾸며진 신발을 갈아 신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피는 나고 좀 벗을 때는 피는 나고 뜯기지만 결국 다시 예쁜 신발을 신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그림으로 꼭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술 청년과 신요한 씨는 비무장지대 드럼이 놓인 조형물을 그렸습니다.
등산하다가 발견하게 된 조형물인데 DMZ의 자연을 드럼이라는 악기에 담아서 표현한 것 같아요.
비무장지대에서 총성이 다시 들릴지 아니면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이 들릴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책임은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청년들은 최근의 남북 평화 분위기에 섣부른 낙관도 맹목적인 비관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김물길 작가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설렘 반 걱정 반인 것 같아요. 딱 통일이란 자체가 굉장히 설레이는 단어 아마 전 국민이 그럴 거예요.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설렘은 공존하지만 지금 내일 당장 통일된다? 그럼 저는 두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이에서 있는 애매한 마음 그래서 당장 통일되면 좋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통일된 후회를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변화하는 과정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섞이는 과정은 항상 고통인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그거는 그러니까 뜻밖의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고통이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비무장지대를 따라 평화의 길을 걷는 7박 8일의 여정은 8일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종주행사에 참가한 청년 예술가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느낀 생각들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조만간 캠프 그리브스에서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미국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알래스카주 해안도시 호머에서 열리는 유명한 광어잡기 행사인 할리버더비 그 축제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또 해마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등지에서 열리는 패션 위크가 워싱턴 DC에서도 열렸다는 소식 준비돼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